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본문을 찾지는 않고 말씀 가운데 많은 구절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마음을 집중하여서 우리 말씀을 받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단어들 우리 일상적인 대화가 되어버렸죠.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 슈퍼 유포자,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도 이런 단어들을 듣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학교도, 회사도, 식당들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에 3일 전 우리 교회가 속한 알레메다 카운티에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고 또 급기야 어제는 우리 가빈 뉴슨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전체 이 주민의 56%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이 앞으로 8주 내에 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따라서 이 외출 금지령을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조차 이제 점점 이것이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많은 이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 경제적인 타격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 식당 노동자가 140만, 소매가게 일꾼들이 150만 정도로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임금 풀타임을 일을 하지만 매우 가난합니다. 돈을 뛰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병가도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4개월 정도 이것이 더 지속되어서 여름까지 모든 식당들이 폐쇄되고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된다면 이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해도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아니 공포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세상에게 보아라,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그 어떤 재난이나 전염병도 심지어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소망이 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흔들릴 때 비로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단 말인가,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인가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세상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영원한 나라가 이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누가 정말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세상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건진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있되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속한 자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크리스찬이고 교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본 것은 과연 어떤 모습들이었습니까? 과연 무슨 모습들을, 어떤 모습들을 이 세상에 여러분은 보여주면서 지난 몇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두려움, 공포,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모습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면서 한심하게 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와 내 가족들 챙기느라 바쁜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만 합니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윈도용이 아니라 정말 감출 수가 없는 빛을 아무리 어둠이 에워싼다 한들 감출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감추려 할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안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우리 흔히 위기 상황이 되면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하죠. 사람의 진짜 본질과 가치는 위기의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자, 크리스천은 누구입니까? 몰아치는 광풍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광풍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자,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다, 영어로는 whose mind is stayed on you. 내 마음이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님에게 두는 자, 내 마음이 주님에게 머물게 하는 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한결같이 주님께 둔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자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안은,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광풍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한결같이 주님에게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한결같이 정말 주님께 머물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이 우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 둘 때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그 영광이 점점 우리 마음 중심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모든 다른 것들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둘 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구나. 이 진리 가운데 머물어 보십시오. 그 어떤 천재지변도, 재난도, 바이러스도 모두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같은 비상상태,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욥. 모든 것을 잃었죠. 집과 모든 소유물, 가족들마저 다 잃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해서 그저 제 위에 앉아서 몸을 긁고 있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저 천재 지변 때문입니까? 그냥 사탄의 장난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욥아, 나는 단지 너의 생명, 너의 목숨, 너의 가족, 너의 집, 너의 소유물 이 정도만 주관하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다. 천지만물을 주관하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과 별들이 다 내 명령에 순종한다. 내가 바다와 파도에게 너는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는 가지 말아라 하면 다 순종한다. 다 내 말에 듣는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지진, 기근, 풍랑, 전염병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치는 그 어떤 방해도 받을 수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철저하게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 말씀이 이렇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전능하신 통치자,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있다면 아무리 지금 우리 삶에 광풍이 몰아치고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어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어떻게 종식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날들을 다 주관하시고 아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처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분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정말 구체적으로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 내가 언제 태어나서 며칠을 살고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모든 연수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천하지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방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래서 내가 정말 운이 안 좋아서 하필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내 시간이 아닌데 황망하게 죽게 되었구나,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정하신 날들, 주께서 주권적으로 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는 목숨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하늘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그들은 영적 고아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너희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지금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죽음은 인간 실존의 최대 한계죠.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둘째, 5절 말씀에 너희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셋째,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넷째, 6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신다고 합니까? 7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힘든 시기 때에 이 엄청난 진리들을 믿고 있는 자는 무엇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평안, 이 평안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이 평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날이 될수록 주님께서는 많은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필요를 다 알고 채워주시는 하늘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고아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주님께서는 또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그들의 아비는 그들을 이용하고 속이고 착취하는 이 세상의 신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힘든 때가 올 때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들을 향한 사랑이 식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나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를 둔 크리스천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이 평안을 안고 느끼고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무엇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자가 격리를 불편하지만 감수하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까? 나의 가족을 돌아보기 위함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취약한 계층의 목숨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즉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 플루보다 전염성이 두 배가량 높다고 하고 또 무증상 잠복 기간도 세 배, 즉 14일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감염되는 경로를 추적한 결과 무증상 감염자의 옮는 경우가 80%나 된다는 연구 결과를 읽었습니다. 즉 나는 건강하고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최대 슈퍼 유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내가 건강하고 아무런 증상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아 하면서 평상시대로 내 생활 패턴들을 그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겠습니까? 가장 취약한 계층, 노인분들, 면역체계가 약한 환우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혹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면 어찌 내가 방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아가 우리가 정말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정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이런 이웃들을 위한 것이라면 단지 우리는 거리를 두고 자가 격리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물리적 거리를 두는 데서 멈추지 말고 정말 그들의 진정한 필요, 정신적, 영적인 건강을 돌보아 주어야만 합니다. 성도분들 중에, 목원분들 중에 특별히 이 시기 때문에
힘들고 외롭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보고, 특히 지금 이 어르신들 장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마켓들에서 시니어 분들에게 제안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혹 필요한 것은 없는지, 잘 계시는지, 물론 우리의 가족들의 필요를 돌보아야죠. 하지만 우리 가족들의 먹을 것, 한 달 양식을 비축하는 데서 안도의 한숨 쉴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 도움이 필요가 없나? 정말 작지만 작게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고 이런 방법들을 우리는 절대로 외면해서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이 지역에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은 누구인가 돌아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품을 수가 있다면 더욱더 좋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이 외출 금지령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겠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하루아침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 특히 우리 월요일 모임, 우리 판잡 형제들 인도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오랫동안 일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어가 서투른 이주 노동자들에게 지금은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이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잘은 몰라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기도로서 해줄 수가 있다면 이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되겠습니까? 또한 이 외출금지령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노숙자들입니다. 이들에겐 집이 없잖아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출금지령은 노숙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잠깐이나마 몸을 쉴 수 있는 이 곳들, 커피숍이나 마켓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조금도 이들이 따뜻하게 안식할 공간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다면 우리가 그들을 생각해서 라면이라도, 컵라면이라도, 따뜻한 커피 준비해서 건네줄 수 있다면, 그리고 건네주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이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때가 참으로 어렵고 모두에게 큰 시련의 때이지만, 그래서 세상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차갑게 식어갈 것이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차갑게 식어가는 이 세상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돌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바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그때라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영어로 All these are but the beginning of the birth pains. 즉 출산이 다가올수록 진통이 심해지듯이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이 모든 징조들이 더욱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날을 살고 있는데,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이 세상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그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사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77억 명의 인구 중에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겨우 27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1,310명, 오늘 오후로. 치사율 4%가 조금 넘습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가 완전히 셧다운돼서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걸린 사람도 매우 적을 뿐더러 걸려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회복될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에 정말로 다 걸려있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다. 26만 명, 27만 명이 아니라 77억 명 전부가 우리 모두가 걸려있는 그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면할 길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병, 그 질병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죄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행여나 이 바이러스에 걸릴까? 거리를 두고 자가 격리를 하며 두문불출하는데 나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손목을 잘라서라도 이 죄를 제거해야만 하겠구나. 정말 이 죄에 범죄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두려움에 떠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합니다. 죽은 시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있습니다. 다 죄를 사랑합니다. 죄를 먹고 마시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에 틀에 넣고 짓밟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로 온 세상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어찌 그들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당연하게 평안, 사랑, 위로 이런 메시지만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마켓에 가보십시오. 어떤 선반이 텅텅 비어 있습니까? 고기, 쌀, 물, 약, 파스타, 생활 필수품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어떤 선반들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캔디, 초콜릿, 과자, 아무도 건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도 잘 아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 생필품을 찾지 기호식품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정말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토록 달라고 외치는 그저 그들의 입에 달콤한 영적 불량식품들입니까? 아무리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으려 해도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다른 재난이 닥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진정한 재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진정한 재난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진정한 재난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해서 맹렬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의 날입니다.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던 그런 주님의 심정으로 이 세상에게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덜덜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느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다가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태만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눈물로서 이 세상에 심판을 이 메시지를 전해야만 합니다. 혹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 친구나 가족들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 혹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재산입니까? 목숨입니까? 나의 자기 자랑입니까? 가족입니까? 나의 어떤 성공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당신에게 닥칠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 진노가 닥칠 때에 다 물고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주님, 제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란히 서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자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벌거벗긴 채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그 말씀의 잣대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주님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심판의 그 진노의 날이 오기 전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 구원의 해입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시간입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십자가로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신 앞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 엄청난 진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당신을 위해 다 막아주셨습니다. 아니 당신을 위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의 온몸에 다 흡수하시고 당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냥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의무상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꼭 들어오면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새 생명을 얻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전, 21세기가 되기 직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 Y2K 공포를 기억하십니까? 컴퓨터가 2000년이 되면 뭐 1900년도와 2000년도를 구분하지 못해서 뭐 오류를 일으켜서 큰 혼돈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꺼내놔라.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놔라. 이랬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냥 우스운 해프닝으로 끝났죠. 불과 20년 전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천국에 가면 2019, 2020 코로나 사태를 돌아보면서 그때 왜 그렇게 온 세계가 공포의 도가니에서 불안했을까? 웃게 될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부디 그날에 그래, 그때 주님께서 나를 정말 만나주셨지. 헛된 것들에 소망 갖고 있던 내가 그때 참 하나님의 평안을 알게 되었지. 그때 정말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나였는데 정말 주님의 따스한 그 따뜻한 사랑을 내가 알게 되었지. 그래, 내가 정말 그때 복음에 정말 깨어져서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게 되고 이웃과 열방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었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손에 손을 잡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